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올라오자마자 따국질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제가 조금 문제는 따국질이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하필 일부 예배 딱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따국질이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빨리 따국질 먹게 해주세요. 설교해야 되는데 따국질 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멈춰져요. 봉헌 기도하는데 따국질 하면서 봉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멈추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제 설교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계속 따국질 나오면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놀랍게 제가 딱 올라오는 그 순간 따국질이 멈췄어요. 와,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1부 때 했었는데요. 그런데 2부 예배 올라오면서 또 따국질이 시작이 됐어요. 내내 멈춰 있었었는데 제가 2부 예배 딱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순간부터 다시 따국질. 그만큼 제가 이 강단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긴장을 하고 이 강단에 저도 올라온다는 얘기죠. 따국질을 하는데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따국질 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는데 또 은혜 가운데 잘 멈춰졌어요. 다행히 3부 때는 걱정을 했는데 3부 때는 아직은 따국질 안 해요. 예. 감사하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특별히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역경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역경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그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역경에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혹 역경의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 식구들이 없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답답한 문제로 인해서 또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그 역경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가족 식구들,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한숨을 쉬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족들은 없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부딪칠 때마다, 그런 삶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이 구의 말, 이 완전히 투아웃의 풀 카운트에 이 말로 혼돈을 때리는 것처럼 그런 역전의 상황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좀 뒤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괴로운 인생, 이렇게 힘든 인생, 도무지 방법도 없고 해결이 안 되는데 좀이 상황이 좀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역전의 상황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경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빨리 바뀌어서 역전의 상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역경의 상황을 은혜의 경험으로 만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이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 역전의 상황을 그려지고 있어요. 그 역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역경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좀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좋겠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놓여져 있는 그 역경의 상황을 믿음의 경험, 은혜의 경험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한 내용을 잠깐 보면 아주 위급한 병에 걸린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딸을 지켜보다가 정말 가슴 치며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12살 된 딸을,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거의 그 연배 아닙니까? 12살 된 그 딸이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딸에게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딸을 살려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도 모처럼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의 이 염려로 또 주님 앞에 찾아가서 아뢰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진짜 행복한 가정은요, 물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역경의 상황이 없어야 되죠. 다들 평탄하고 순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또 좋은 짝도 만나서 배우자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전혀 문제 없이 그렇게 순탄하게 살아가길 바라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역경의 상황을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뜻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역경의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는 거예요. 비록 역경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비록 역경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혜의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실력 있는 삶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람, 그런 가족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찾아와 있는 역경의 상황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지만, 그렇지만 가족 식구들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것을 은혜의 경험으로 바꾸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역경의 상황을 은혜의 경험으로 만드는 가정이 되려면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전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하고 또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와 있는 이 역경의 상황을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은혜의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양정의 모든 속해 있는 가족 식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우린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어떤 위치,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최대한 높이는 행위가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납작 엎드리는 거죠.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가 지금 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상황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납작 엎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안은 대단히 행복했던 꽤 괜찮은 가정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정말 아주 그 사랑을 독차지하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12살 된 딸이었어요. 그 딸로 인해서 같이 가족들이 화목하게 웃기도 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을 가지고 지내왔는데 그런데 그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원인은 모르겠지만 계속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숨을 헐떡헐떡하고 계속 몸은 자꾸 야이어지고 뭔가 방법을 찾고 이리저리 방법을 다 모색해봐도 좀처럼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도 다 지불하겠다 하는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나왔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나와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한두 번 건성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진실하게 간절하게 여러 번 간청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이해하십니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아주 진실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것도 여러 번 간청합니다. 그만큼 절실한 거죠. 그만큼 그의 마음은 절실한 거예요. 필사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그 마음, 그 표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은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예요. 그러면 내 딸이 구원받아 살겠나이다. 이게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오셔서 뭔가 대단한 의사를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딸이 나올 수 있는 적절한 어떤 약을 처방해 주시든지 뭐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셔서 그 아이의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구원받아 살겠나이다. 와 대단한 거죠. 손만 얹어도 살아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괜찮은 믿음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역경의 상황이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찾아와요. 우리 어른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역경의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죠. 역경의 상황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상황 아닙니까? 우리 앞에도 우리 자녀들의 앞에도 결코 역경의 상황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역경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역경의 상황이 찾아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식구들 가족 식구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역경의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때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정말 뜻하지 않게 이 자녀들이 잘 자라줄 때일 거라고 생각했던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방황하고 자꾸 비행 청소년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은 우리가 바라지 않던 일들이에요.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란 말이죠. 이럴 때 결국은 이 역경의 상황을 은혜의 경험으로 바꾸려면 예수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사실 회당장 야이로는 딸 문제가 아니면 굳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 나이가 한참 밑인데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나이도 많습니다. 인생의 경험도 많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역경의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역경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갔던 거죠.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중에도 인생에 역경이 없었더라면 예수 앞에 돌아올 사람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돌아오지 않을 사람. 내가 그 역경을 만났으니까 신앙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를 찾아오게 됐지, 내가 그 역경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나는 교회 안 다닐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고통이나 역경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들 합니다. 변장된 축복. 예. 사랑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상황을 은혜의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늘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가정이 되십시오.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끝났다 생각하면 도무지 내가 이 역경의 상황을 내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역경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가정을 이루십시오.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중간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처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그나마 숨이 붙어있을 때예요. 그나마 숨은 헐떡이고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약간의 여지, 약간의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인 거예요. 죽음은 절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었다는 그 말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살아있을 때는 희망이라도 내다보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절망을 하게 된 거죠. 절망하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 그나마 있었던 믿음마저도 흔들려버려요. 이제 상황 종료됐다. 상황 끝났다. 예수님도 필요 없다. 예수님도 필요 없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한번 이 말씀 잘 보세요. 회당장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35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미 상황은 종료됐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와도 별 수 없다. 그러니까 바쁜 예수님, 할 일 많은 예수님 더 이상 괴롭혀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판단도 옳은 것 같아요. 그래요. 상황이 끝난 거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죠. 끝났다면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할 일도 많고 바쁘신 분인데 예수님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린 두려움이 생겨요. 끝났다, 죽었다, 상황이 종료됐다, 두려움이 생기고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흔들려요. 또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겨요. 내가 그렇게 간청했는데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토록 애원했는데 간청했는데 그러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 역경의 상황을 은혜의 경험으로 바꾸려면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도 혹시 이런 상황, 야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 다 이제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원망이 생길 때 여러분 이때에 꼭 생각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역경의 상황을 은혜의 경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역경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아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역경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아십시오. 38절에 보면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떠들어요? 장례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뭐 할 거냐, 이거 할 거냐, 어디에 치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통곡하고 우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미 절망이에요. 이 분위기로 봐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형식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형식을 잘 보면 샌드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위에 21절부터 24절까지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 34절부터 45절까지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 딱 끼어있는 말씀이 열두의 혈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의 어떤 것이 우리가 주목할 바는 하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놀라운 거죠. 옷가에 손만 대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요, 속 터지는 일입니다. 왜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왜요? 지금 내 딸이 숨이 헐떡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빨리 다급하게 그 성루발 막 거기를 집을 향해서 달려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가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열두의 혈증 아는 여인을 고친다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당장 야이로 입장이라면 발이 동둥거리고 막 속이 타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록하고 있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경의 상황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경의 상황은 결코 끝이 될 수 없다.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끝이어도, 우리는 그 역경의 상황이 끝이어서 절망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도록 훈련하십시오. 39절 중간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잔다. 황당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도 믿기지 않는 황당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떠들고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의 소식으로 절망을 하지만 예수님은 잠에서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듯이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죽는 것은 다시는 일어설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잔다는 것은 흔들어 깨우면 언제든 일어설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없다. 그저 잠잘 뿐이다. 그래서 흔들어 깨우면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다. 그것이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 안에 머물게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그나마 있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결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의 때를 맞이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가야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설령 비웃는다 해도 지속적인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전반절 이렇게 갑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보면서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은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서 보이는 반응 아닙니까? 비웃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최첨단의 세상인데, 요즘 세상에 무슨 신앙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부인하고 싶은 얘기로 우습게 만듭니다. 비웃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36절 중간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역경의 상황을 극복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기만 하라. 이것은요, 이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처음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믿음 흔들리지 말고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대로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사랑 여러분, 믿음 유지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역경을 딛고 일어설 소망을 붙드는 가정이 되십시오. 이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은 반드시 역경을 딛고 일어설 소망을 붙드는 가정을 이루십시오. 오늘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표기로 보면 탈리타쿰으로 되어 있어요. 탈리타쿰. 우리 성경에는 부드럽게 달리다굼으로 되어 있지만 탈리타쿰, 탈리타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게요. 일어나라. 왜 주님이 이 탈리타쿰을 외치셨을까? 도대체 그 주님의 탈리타쿰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깨닫게 된 교훈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아무리 죽음과 절망의 상황이 된다 해도 오뚜기처럼 역경을 딛고 일어설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탈리타쿰,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일어설 때라는 거예요. 국가도 일어서야 될 때고요. 또 교회도 일어서야 될 때고요. 여러분 가정도 일어서야 될 때예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일어설 때예요. 그 사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손 꼭 붙잡아라. 예수님 손 꼭 붙잡아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다시 일어설 기력이 없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의 기능을 상실한 채 서로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다툼과 갈등이 계속되는 장소가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꼭 들어야 될 예수님의 음성은 달리타쿰입니다. 이 음성이 들릴 때 우린 역경을 딛고 일어설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달리타쿰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지쳐 낙심한 분들이여 달리타쿰 하십시오. 아멘. 고통받고 질병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여 달리타쿰 하십시오. 관계로 인하여서 지금도 버겁게 인생을 어렵게 견디고 살아가는 이들이여 달리타쿰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즘 우리 시대를 가리켜 절망의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이들이 역경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장 행복하고 안정된 삶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조차도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예수님에게 건 기대도 사라진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양정의 가족들이 역경의 상황에 믿음을 빼앗겨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순종하여 달리타쿰 하시는 음성을 듣고 역경의 상황을 은혜의 경험으로 바꾸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역전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
너는 기도 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경의 상황을 은혜의 경험으로 바꾸는 가정이라고 붙였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끝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때는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때는 곧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실패와 절망과 넘어짐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달리다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역경의 상황을 은혜의 경험으로 바꾸는 가정을 이루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죽음과 절망의 상황이 된다 해도 오뚜기처럼 역경을 딛고 일어설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일어설 때라는 것을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안 된다고 미리 짐작하여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손 꼭 잡고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역경의 상황을 은혜의 경험으로 바꾸는 가정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영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